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큰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정표 비슷한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 구조가 아주 기막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별칭을 지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에 저희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핵심 메시지는 잘 안 들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아, 이 처녀가 진짜 처녀냐? 아니야. 이사야서 가보면 영우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결혼한 젊은 여자야. 이런 식으로 논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주목적은 그 잉태된 아기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뭐냐라는 걸 알면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당시에 성령이란 사람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혹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7장 그 배경은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유대왕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정치를 합니다. 당시 신하들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신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여쭙고 도움을 구하는 건 예의가 아냐 라고 하면서 이상한 철학을 가져온 거죠. 자기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가 났겠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언을 주는데 왕이 안 들으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가 있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권력자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나는 할 말이 있어. 한 아들이 태어날 거요.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겁니다. 라고 왕 앞에서 이사야가 말했다라는 것이 이게 배경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왕이 안 믿으니까 징조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인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상징적 메시지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유다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겁니다. 말뜻을 풀이하면 그렇거든요. 너와 함께 하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혹은 말뜻이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확인될 거라는 것이죠. 증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아기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어떤 미상의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예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세는 상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고 오고 있는 중이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침공군들이 허지부지 흩어지고 철수할 때를 보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 예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국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말발굽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임마누엘은 헛말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고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왕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사람의 철학, 지혜, 조언, 자문이 사람의 그것과 반대하다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러나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이 땅의 교회는 임마누엘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다? 하등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고해가지고 마친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믿으니까. 임마누엘이심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럼 멸망입니다. 600년 전 혹은 700년 전 예루살렘 멸망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를 우리 마태복음에는 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임금이 백성들한테 먹고 마시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먹고 마시러 그냥 오면 됩니다. 먹고 마시러 오면 돼. 잔치에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초대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의 왕은, 잔치를 베푸신 그 왕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먹을 사람이 안 오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 데려와서 먹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보내서 저놈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고 이 마을을 없애버려. 라고 한다는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비유이기도 하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불렸다면 두렵고 떨리는 해석도 동시에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합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그랬거니와 예수님 시대에도 나라가 강대국 앞에 무너질 위기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인이겠습니까? 구원의 사인? 천만에. 구원의 사인 맞지만 임마누엘 그 말뜻을 수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심판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인인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느냐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두셨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되, 함께 하시되 정확하게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 크리스천과 함께 계신다는 사례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아주 쉬워요. 가장 익숙한 사례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데 이걸 임마누엘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거지가 괴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백성들은 슬슬 멀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바알을 섬기고 분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당하고 아수르에게 유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기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포로된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그 주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바둑을 치면 포석을 까는 거예요. 미리 애굽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내셨다.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임재 형태가 바로 예수 안에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들이 애굽에서 돌아온다는 홈커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온다는 홈커밍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아들 혹은 이스라엘 속에 자리 잡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홈이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자, 임마누엘 사례 중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물 위로 걸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다 저희들한테 좀 익숙한데요. 오늘 사실 본문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된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둘 다 있어요. 근데 그 엔딩이 이상하게 좀 달라요. 끝말이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무것도 다른 것 같지 않죠? 구원하다라는 표현은 신께 하는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보통 친구들 보고 야, 내 구원해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언어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뉘앙스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후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마태복음의 제자와 마가복음 제자 사이의 반응이 다르답니다. 스토리 엔딩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둔한 이유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여기는 신적인 개념이 개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합니다. 33절.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프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절은 신께 하는 행위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왜 강조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하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경배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겐 예수님은 미스테리죠. 경이로운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겐 예수님은 배 위에서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세요.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역사를 예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 드립니까? 그 시초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다가 배 위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절하는 그것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는 오리지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회당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아, 이게 우리의 교회의 예배로 연결이 되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자들의 선상 경배는 부활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연결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절하더라, 절한다라는 이 말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관통하는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것저것을 막 뒤져보면은 경배하는, 절하는 모두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동방박사가 와서 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낫게 해 주시니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절했다고 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낫게 하니까 회당장도 절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병을 낫게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두 사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그 마리아 두 사람도 절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절했다고 했습니다. 헬라 말로 이 절한다는 뜻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뚜렷하게 보지 않으면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나 신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허리 굽히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도 절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사하는 거지 예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태복음은 그러한 의도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사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뒤에 마가 누가 보면은 경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이시요 임마누엘 현존으로 이해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사를 이야기하십시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나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서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 서사는 뭔가 하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뭐 뺏기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게 앞으로 귀중한 요소다.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걷다가 배 위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12명이라고 하면은 12명의 24개의 눈과 그 배사공의 눈 뭐 26개의 눈과 또 다른 많은 사람의 눈들이 예수님을 보았지 않겠어요. 물 위에 그러는 걸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공유된 서사입니다. 공유된 서사. 다 같이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배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열두 제자가 배 안에서 경배했던 그 경험과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공동으로 목격한 서사라면 우리의 모임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처럼 와 신기하네. 그러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었던 공동체보다도 10년, 20년 지난 마태복음을 읽었던 공동체처럼 진화한다고 할까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배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걷다가 배로 올라오심을 목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세길교회의 예수님 경배는 배 위에 제자들의 서사가 모아진 결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배 타고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사가 합하여져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